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7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내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오늘 1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성전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제 빼곡하니 둘러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이렇게 다 보호하는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를 놓고 멀리 타국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짧은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은연 중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를 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 포도원이 상당히 크고 또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죠. 집자는 틀도 만들었습니다. 이 집자는 틀은 포도를 따서 한 곳에 모아두고 그 위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발로 밟으면 터지면서 알맹이가 나오고 물이 나옵니다. 그럼 그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서 한 곳에 모이죠. 그곳에 큰 통을 두고 그 포도즙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포도원에 망대를 지었다 그랬죠. 망대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포도원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농부들에게 이 정성을 다해서 만든 포도원을 맡겨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대충만 살펴보아도 이 포도원이 보통 포도원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포도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 농부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농부들에게, 많은 농부들에게 여기를 관리해다오 하고 맡겨주고 갔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규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부유하면서도 통이 굉장히 크신 분이다라고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쪼잔하고 작고 이런 분이 아니라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농부들에게 선물로 주고 갔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는 새로 주고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2절 말씀을 보면은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한 명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넓고 아주 견고한 아주 넓은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고 농부들을 많이 두었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주인이 이 포도원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생각을 했다면 많은 종들을 보내었을 것이고 그 많은 포도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수레라든지 당시 구르마라든지 말을 대동을 해서 아마 그렇게 왔을 겁니다. 한 종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이렇게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물로 다 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단순히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했다 이 말씀은 이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냥 의식적인 의례적인 그런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소위 말하는 땡 잡은 겁니다. 정말로 큰 선물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농부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렇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쪼잔하게 이만큼 주신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많은 그것도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온갖 좋은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을 보면서 너무나도 좋고 감격스럽고 속이 후련해지고 하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은 이런 감탄과 감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전부 다 그와 같이 좋은 것들이죠. 사람의 몸을 연구하면서 그 조화로움에 기가 막힐 정도로 입이 딱 벌어지는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솜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저 용지봉 산 쪽을 보니까 공기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최근 들어서 한 3, 4일 동안 공기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오죽 더러웠으면 그동안의 공기가 그 공기를 보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고자 하노라.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6일째 창조를 하셨죠. 5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 공간 공간들을 다 필요한 것들로 다 채워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6일째 에덴 동산에서 눈을 딱 떴을 때 그때 아담의 눈에 들어온 모든 세상은 그야말로 신비로운 세상이었죠. 그야말로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잘 가꾸고 잘 다스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을 잊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넓은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실 때에는 우리를 신뢰하는 거죠. 우리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능도 맡겨주셨고 내 목숨도 맡겨주셨고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고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맡겨놓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에게는 왜 이만큼만 주셨을까? 그렇게 말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이 모든 것을 관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인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소출 얼마를 받고자 종을 보냈죠. 이것은 정말로 많은 세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행위입니다. 소유주가 누구인지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러니 함부로 하지 말고 관리를 잘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포도원을 관리하겠던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을 보면은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랬죠.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었는데 찾아오셨는데 주님께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이 돌아왔는데 보니까 온 몸이 상처투성이고 손에 어떤 열매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보통 주인 같으면은 바로 군대를 보내어서 그 농부들을 진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다시 또 다른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두 번째 종을 보내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난 겁니다. 그때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은 5절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들으는 때리고 들으는 죽인지라. 또 다른 종을 보내었는데 그 종을 이제는 죽였습니다. 농부들이 각오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다른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능욕하고 죽이고 또 다른 종을 보내었더니 또 공수로 돌려보내면서 능욕하고 상하게 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었고 예레미야를 보내었고 에스겔을 보내었고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음,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왜 이렇게 보내었냐 하면은 그렇게 보내어서라도 계속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해야 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들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단순히 쉽게 진멸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만은 진멸을 하시지 않은 이유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으니까 한 번만에 그냥 죽여서 지옥에 보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영원한 시간들을 그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주의 종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채찍을 들면서도 돌아오라 계속해서 기다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안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했었죠. 주께서 보낸 그 종을 우리는 해를 가하고 죽이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도 주셨고 그래서 서로 늘 감사하고 돕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기뻐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인생을 허락을 해주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보낸 그 종들 앞에서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드리셨던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너희가 나를 바라보아야 나의 주인됨을 인정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오랫동안 이렇게 참고 기다리면서 아픈 사랑을 해오신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을 할 때마다 감사하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이 여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게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그 인내를 거두시고 심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6절에 보면 아들까지 보내었지만 그 아들까지 죽여버린 이 농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누려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참으십니다. 또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들기십니다.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니 돌아서라 돌아서라 계속해서 그렇게 인내하시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이기적이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안중에 없습니다. 이득을 위해서라면 내 삶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은 잠시 뒤로 밀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청지기, 관리자일 뿐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맡겨주셨죠. 남편도 아내도 맡겨주셨고 자녀도 맡겨주셨고 건강도 재능도 맡겨주셨습니다. 재물도 맡겨주셨고 이 모든 환경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의 탈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청지기가 그 온전한 청지기의 길에서 탈선하는 것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내 것으로 착각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7절에 나오죠. 7절에 보면은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자 이 아들 상속자니까 죽이면은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 포도원이 진짜 이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이 모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인 줄 알면서도 내 것이라고 욕심을 부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고 내가 내 인생, 내 것,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웬 간섭이냐 이런 마음을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었던 말씀인데 한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렸고 가을에 엄청난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곡간을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가득가득 채웠죠. 그리고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독백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곡식을 잔뜩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럽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쓰고 누리고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부자의 똑백을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내 물건이고 내 곡식이고 내 곡간이고 내 영혼이고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비웃으시죠.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그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네가 준비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비유 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다 내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네가 너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것이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 말씀. 주님께서 오라 그러시면은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왔죠. 삼성에서 주식 배당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삼성 주식 배당금이 저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마는 거기에 가입을 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배당금을 주는데 누가 제일 많이 받았는가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주식 제가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누가 얼마나 가졌는가를 한번 관심 깊게 유익히 보았습니다. 삼성에 누가 제일 많은 주식을 배당금을 가지고 갔냐 하면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었습니다. 무려 7,462억 원이라고 하는 배당금을 수령을 못했죠.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이 땅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7,462억 중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떼어주면 좋겠죠.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내 영혼아, 내가 이렇게 많이 벌어놓았으니까 먹고 쓰고 누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찾아가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단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하고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물론 자녀들에게도 돌아가겠지만은 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알고 그것을 표시를 보여라. 내게 세를 내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일조입니다. 이 십일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저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관리하다가 주님 오라고 하시면 그냥 갈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십일조죠. 십일조를 뗀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살과 피를 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탄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은 제 것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십일조에 대한 가장 무서운 착각이 하나가 있는데 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를 드리는 겁니다. 이 포도원 전부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세가 바로 십일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최후로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이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동안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냈는데 그 종들을 다 죽이고 능욕하고 상처를 주고 그 장소로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아들이 가면은 사실은 죽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냈습니다.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면서 7절과 8절을 보면은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십자가를 이제 바로 며칠 뒤면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며칠 후면은 자신은 죽어서 포도원 밖에 버려지게 될 겁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그 골고다 언덕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죠. 이 비유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라고 그랬죠.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죽여서 버렸는데 너무나도 놀라워서 입이 쩍 벌어지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예수님은 버림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입을 쩍 벌릴 정도로 놀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머릿돌이 뭡니까? 이 땅 위에 교회를 받쳐주는 가장 위대한 기초석을 바로 이 코너스톤,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기초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기초석이 되셨습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내 교회를 이곳에 세우겠다라고 하셔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농부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난 내 것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하고 그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늘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포도원을 교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맡겨주겠다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교회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그러시면 빈손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후회 없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에 후회 없이 빈손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삶을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껏 활용하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쓰고 나누어주면서 주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